하나님의 말씀 잘 듣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잘 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또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세상에 곤고한 일들 해결받고 또 관계가 얽힌 것들 또 이제 어떻게 잘 서로 화해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는 그런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있을 때 그렇게 나를 곤경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열심히 그런 주님에 관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간증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어서는 당연히 천국에 가겠죠. 자,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맨 처음에 예수를 만나고 교회 나와서 예수에 대해서 갖게 되는 인식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좀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것은 기본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나에게 예수께서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고 그 길로 나를 가게 하는 그 예수가 진짜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되는 예수는 우리가 세상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 문제 해결한 그 결과로 또 천국도 가게 해주는 이 예수를 우리는 예수의 모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이제 그 다음에 예수, 참다운 예수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예수, 저는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오는 예수는 밖에서 만났던 예수인 것이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는 이 자유의 말씀에 의해서 만나게 되는 예수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유의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시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도되는 그 길은 이제 밖에 있던 그런 예수가 인도하던 그런 길하고 다른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온 생명이 있죠.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각자 자기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것은 전부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죄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생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만나는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옛 생명을 새 생명으로 교체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밖에서 내가 예수로부터 이 세상 일로 도움받고 거기서 내가 또 다리를 펴고 일어나서 주님을 간증하다가 천국에 가는 이 구도의 예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그런 예수인 것이죠. 그 예수는 우리에게 참다운 예수로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내가 살고 내 눈으로 보는 이 세상, 이 세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고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고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죄악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있는데 이 죄악 생명을 걷어내고 죄 없는 생명으로 교체해서 남은 인생 이 생명으로 살게 만드시는 분, 이분이 바로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믿으려면 바로 이런 예수를 만나서 이 예수의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 나서야 우리 죄악된 생명이 나로부터 멀어져 가고 이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새로운 생명 우리가 가지고 살았을 때 우리는 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가 했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어떤 게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일까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예수가 참다운 예수로서 여러분들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예수가 와서 우리의 옛 생명을 이제 새 생명으로 교체해 주는데 우리가 갖고 있고 내가 살고 있던 그 생명이 바로 옛 생명 그 자신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로부터 걷어내간다는 얘기는 내가 죽는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인 것입니다. 걷어내고 이제 예수의 생명을 주게 될 텐데 이 생명을 예수께서 나로부터 걷어 빼나갈 때 우리들은 처음에는 뭐 나쁜 거 고쳐야지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예수를 따라 나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끊어진다는 그런 시각이 있게 될 때 오게 되는 것이죠. 아 이때 여러분들은 예수를 힘껏 대적하게 될 것이고 난 도대체 예수를 따를 수 없겠다. 내가 그동안 예수 잘못 봤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거절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이 목숨이 빼앗긴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예수를 저항하게 될 것이고 그를 저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예수께서 이 내가 이들에게서 옛 생명, 죄악된 생명을 빼내어가고 새 생명을 주는 과정이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이들을 하나님을 본받는 대로 만드는 길인데 이들이 이렇게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도 이 일을 하기가 좋겠어요? 싫겠어요? 여러분들로부터 이 저주받고 여러분들로 공격받고 하는데 이 일을 왜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세상 사람이라면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들은 죄악 중에 살다가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죄악 중에 예수 열심히 믿다가 죄 중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와서 나에게 이런 책망을 하고 옛 생명을 걷어가는 일을 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부터 반발을 받는 이 고난을 겪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이 죄악 중에 살다가 그대로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로부터 핍박받고 저주를 받아도 그것을 무릅쓰고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예수의 사랑이 아, 내가 세상에서 힘들 때 병들 때 날 고쳐주시고 날 위로해 주셔서 이것을 예수의 사랑으로 알지만 그것은 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율법적인 예수, 우상 예수의 사랑에 그치는 것이고 참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로부터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흔히들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로부터 핍박받고 십자가 사건을 겪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다운 예수의 사랑이라고 참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부터 배척받아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성경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제물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물 드리고 동물의 희생을 드렸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누구를 희생 제물로 드리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동물의 제물도 안 되고 나의 옳다함의 제물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나에 의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지게 됐을 그때에 나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으로 연계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은 우리가 살펴본 바 있고 2절 후반부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내용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이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림자 예수와 실체 예수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와 두 번째 예수 그 차이에 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린다 이것이 우리 실제 여기 나의 교회 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그리스도께서 드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생축으로 드려지는지 희생으로 드려지는지 여기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먼저 2절 한번 읽으시고 첫 번째 먼저 예수와 나중 예수 거기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저는 예수를 첫 번째 예수, 두 번째 예수, 먼저 예수, 나중 예수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밖에서 누가 인기척이 있을 때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그림자가 먼저 오는 거 아십니까? 그림자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오죠. 잘 몰라요. 그 무슨 추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범인이 올 때 그 그림자가 먼저 나타나고 흉악한 범인이 나중에 나타나듯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먼저는 그림자로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실체가 오십니다. 그림자를 드리워서 이제 예수가 이렇게 온다는 것이 이게 그림자로 해서 표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체가 오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서 그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예수가 먼저 오는 예수인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먼저 그것도 율법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먼저 오시는 그 예수는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여러분들에게 선행을 요구하죠. 구제를 요구하고 교회 출석을 요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요청하고 되는 것이죠. 헌금도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의 말씀을 잘 따라 나서게 되면 너는 죽어서 내가 천국 보내줄게 하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예수를 믿고 따라 나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만난 예수죠. 그림자 예수죠. 그런데 이 예수는 우리는 그것이 전체 진짜 실체 예수인지는 알았지만은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예수는 그림자 예수라는 얘기를 여기서 처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실체가 아니라 아직 다가올 예수고 새로 실체 예수가 와서 이 실체 예수가 너에게 이루어줄 것을 이루어주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예표적으로만 알려주는 그 예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는 먼저 온 예수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 영혼의 닷의 영문판이 Second Call of Jesus인데 거기 표지 여러분 보셨나요? 표지 부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그 그림이죠. 그 앞에 뭐 있는 거 보였나요? 시커먼 거? 네. 그게 그림자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림자 예수가 먼저 오고 그 뒤에 실체 예수가 온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두 번째 부른다. 첫 번째 부르는 것은 그림자 예수가 부르는 것이고 두 번째 부르는 것은 실체 예수가 부르는 것이라 이런 의미에서 표지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하셨었나요? 몰랐어요. 자, 이 그림자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뭐 꾸며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1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에 의해서는 이제 율법은 율법이 예수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나중에 오는 예수, 실체 예수, 참형상의 예수는 복음의 예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 둘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밖에 사람들도 예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둘이 구분을 하자면 그건 먼저 온 예수이고 율법의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예수에 관한 가르침은 바로 복음의 예수고 나중에 오는 예수, 실체 예수라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저거 하면 복 줄게 하여서 여러분이 복도 받고 또 천국도 가는 티켓을 얻는 그런 이 믿음을 여러분이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의 예수에서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해마다 늘 드리는 그런 율법의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히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밖에서 아무리 죄 사함 받았다고 해도 지금까지 죄 짓고 회개한 일을 반복하는 이유가 온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 예수에서 그렇게 온전히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의 예수라 이렇게 저는 표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림자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반면에 실체 예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내면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내면이라는 것은 나의 생명과 연관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옛 생명을 가지고 옛 판단을 내렸을 때 그때 이 말씀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버리고 그런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이 여러분을 지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은 마음이 아프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옛사람은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용케 말씀이 알고 여러분을 그 찔러 꺼내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는 아니라고 큰소리치고 막 그냥 뭐 크게 아프다는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율법 아래서 예수 믿다가 복음 아래 예수를 믿으러 오게 되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난을 내가 받는다. 이 말씀이 나를 책망만 하고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옛 생명을 그냥 그대로 두고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선행도 하고 이런 의로운 일도 하라 이렇게 얘기해봤자 우리를 온전히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이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반복되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그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왜? 나 내면을 안 고쳤기 때문에 아프게 지금 찌르는 이 부분들을 난 고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에서 그분을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옛 생명의 생각들이 말씀에 의해서 새 생명의 생각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들 겪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옛 생명이 새 생명으로 교체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체의 예수는 와서 우리에게 옛 생명을 드러내고 새 생명으로 교체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온전히 결국은 예수께서 손을 댔으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미 이루신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남아있으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내면이 깨끗해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먼저는 죄 짓는 옛 생명을 갖고 있었으니까 특기가 뭐예요? 죄 짓는 것이 특기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안에 그 죄 짓는 생명이 떠나가고 생명이 교체가 됐잖아요. 새 생명으로 교체가 됐으면 여러분들은 예수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존재로 남은 인생 살게 되는 것이고 영원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이 일을 하는 그 이 예수가 정말 두 번째 예수인 것이고 참 예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예수에 의해서 변화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간증이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전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를 만나서 내 안에서 옛 생명이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임하니까 이제 내 육체 안에서는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이제 그리스도란 주인을 내가 맞아들여서 나는 그 주인과 하나 된 하인으로서 내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나는 나의 모습을 제대로 찾았을 때 우리가 하게 되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내 안에 주인으로 내가 섬겼던 것은 헛개비를 주인으로 섬긴 것이죠. 하나님 아닌 존재, 귀신, 마귀를 내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던 것이 바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옛 생명이 물러가고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서 누가 왔냐면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진리가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나의 나다움을 내가 찾은 것이고 이제 비로소 나의 창조가 완성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예수와 두 번째 예수가 우리에게 이루어준 일이 다른 점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드린 그 첫 번째 예수가 이루어진 건 나쁘냐 이렇게 여러분 혹시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먼저 온 예수는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먼저 온 예수에 따라서 배운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죠. 교회 나오고 순종해야 되는 거 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하는 것들 전부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머물면 첫째 예수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 내면을 온전히 바꾸는 길까지 따라 나서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 나중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온전해지면 여러분 첫 번째 예수의 모든 요구조건도 여러분 안에서 충족이 되는 것이고 첫 번째 예수와 두 번째 예수가 나중 예수에 의해서 전부 통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이 얘기가 그 중반부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가려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버리셨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옛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반납해야 되죠. 새 생명을 받으려면 이 생명을 어떤 시점에서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반납할 때 우리들은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이 그것 하나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 그것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순순히 내어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먹어야 살지 이런 생각도 있는 것이고, 내가 입어야 살지, 내가 집이 있어야 살지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속에 당연한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께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지 못할 때는 그것 놓고 나를 따르라, 40일 굶었느냐 더 굶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세상에 대해서 죽는 방식이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40일 굶으면 죽는데 이거 죽는 것을 무릅쓰고 41일 40일 또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따라 나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의 옳다의 생각들이 내려놔줘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라고 따라 나서야 되는 것이고 겪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40일 굶었는데 나 굶어 죽일 생각이냐 하면서 여러분들은 반기를 들고 그 말씀을 더 금식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대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나의 옛 생명을 계속 지키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옛 생명을 난 놓지 못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놓고 너희가 옛 생명을 구원하고자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새 생명을 잃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나의 말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옛 생명을 놓게 되면 새 생명을 너는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몇 절인가 한번 보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아주 핵심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어디서 막히고 어디서 집으로 돌아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16장 2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게 그거죠. 내가 먹어야 산다, 내가 이거 있어 입을 것이 있어야 산다 하는 그것입니다. 마셔야 산다 이런 거죠. 이 세상에서 이 살고자 하는 욕구 그 자체를 이제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 그걸 네가 구원하고 하고 붙잡고 있으면 새 생명이 오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그 옛 생명을 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 때문에 내 옛 생명을 놓게 되면 너희는 새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들은 이것 때문에, 이 놓을 수 없는 이것 때문에 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노란 예수를 어떻게 되겠어요? 원망하고 저주하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새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이건 40일 굶고 또 굶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그 일을 순순히 따라 나설 수는 없죠. 처음부터 따라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기다리시고 얘기해놓고 또 기다리시고 얘기해놓고 기다리시고 하면서 계속 우리가 점점 이게 내가 이거 여기 붙잡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갇혀 있는 것인데 저쪽 세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건데 그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나중에 거기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되는 그런 경험을 체험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저쪽 세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바뀌는 거죠. 생명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이것을 놓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때마다 옛 생명을 놓으라고 할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찌르고 대적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예수께서 내가 너네들한테 그런 고난을 받고 내가 너희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면서 예수를 멈추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불행한 사태인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그 의미가 제자들이 모든 것을 투자해서 예수를 쫓아 나섰는데 그 투자처가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투자 대상물이 없어져 버리니까 자기 자신이 세상 것이 다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굶어 죽을 것 같고 고기도 안 잡히고 뭐 그냥 남들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고 3년 동안 헛수고했다는 그런 얘기 들을 것 같으니까 이 제자들은 자기 자신이 그 인생 전체를 투자한 것들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죽지 말라고 했죠. 예수가 죽는다고 하니까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니까 부활은 모르겠고 우선 죽는 것까지밖에 모르는 거죠. 우리가 아는 범위가 이 세상에 죽는 것까지밖에 모르잖아요. 그 뒤에 부활이라는 얘기는 말이 좋아서 부활이지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이제 책망하기 시작해서 긴 시간 동안 예수를 책망하고 죽지 말라고 얘기했다가 그 이제 제자로부터 스승이 책망받으니까 스승으로서는 기분 굉장히 좋지 않겠죠. 아무튼 그런 인간적인 기분보다도 아무튼 베드로는 예수를 그렇게 책망했는데 예수께서 다시 베드로한테 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얘기를 그때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가시기를 가셨는데 아무튼 이 베드로가 예수가 죽는다고 했을 때 그 죽지 말라고 하면서 그를 책망했을 때가 바로 베드로가 예수를 찌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내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십자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 십자가로 밀어내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베드로의 경우도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저주와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기도 했죠. 저주하고 난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떼미는 그런 모습인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부활해서 이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했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제자들은 그 죽음 자기 자신의 옛 생명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체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교체가 된 것입니다. 이전 생명이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생명이 오게 된 것이죠. 이들이 바로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 예수가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었듯이 이들도 그 예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남들도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참다운 예수의 제자들이고 예수의 사도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자기 자신을 희생했죠.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바로 베드로의 경우에 이때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의 경우는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구원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종국적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까지는 좀 시간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크게나 작게나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적하는 일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말씀에 대적하다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부분은 또 여러분들 고침받고 새 생명이 임했을 때인 것입니다. 그만큼 새 생명이 여러분에서 자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고침받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적했다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이 여러분의 자리를 잡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라났다. 아직 장성하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지금 자라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위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로라기보다도 그게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 교체 작업은 일어나지 않죠. 그냥 손도 못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옛 생명으로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들이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 기껏 하면 아주 맥시멈까지 끝까지 다 올라가면 모세, 그 다음에 욥 이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들은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여기서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참 예수가 얘기하는 천국은 바로 살아있을 때 들어간 천국, 여기서 들어간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천국이 여러분의 지금 천국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지금 교회에 나왔다는 자체가 천국 안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데 여기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장사가 넘어지지 않은 장사한 자로는 커나가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밖에 사람들이 가는 천국은 죽어봐야 천국인지 눈 떠보니까 천국인지 지옥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인지한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물론 죽어서도 당연히 천국과 연결되는 건 당연한 거죠.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건 우리가 제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고 그분들은 이제 죽어보시면 아시겠죠. 하나님께 한마음 되고 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분들은 천국에 변두리라도 가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죽어서 가는 천국은 죽기까지 뭐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진짜 천국에 가려면 지금 살아있을 때 천국 들어가가지고 남들도 이 천국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예수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죽어봐야 안다는 그 사람이 아무리 전도해봤자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천국을 전도할 수 있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천국을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천국을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서 장성한 자로 자라나는 것이 우선인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 살게 되면 여러분들 남을 살려내는 그런 자들로 살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 생명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우리 옛 생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우리가 저항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십자가 고난인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부활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침받는 과정이고 새 생명을 받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을 때 다시 한번 예수는 필연적으로 나에게 와서 내 안에 있어서 세상적인 생각들, 옛사람의 생각들을 지적하고 끄집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서 반발하게 되죠. 반발하게 되는 것이 이 인도자를 십자가로 미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종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활 세상에서 여러분이 부활 세상에 들어간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임한 만큼 여러분 부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활 세상의 일들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직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붙잡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무릅쓰고도 예수께서는 여러분들 그쪽으로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저항을 하되 웬만큼 하시고 저항을 하되 해도 나중에 돌이키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갇혀서 결국은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좀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에게 뭐 없는 양식 준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한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로부터 고난받는 것을 견디시고 나를 끝까지 구원해 주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것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이것은 제자들의 경우를 보면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께서는 제자들 안에 각자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죠. 거듭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를 속죄 제물로 드렸다. 그렇게 맞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제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 죄를 속하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게 돼서 죄사함 받았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죄사함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물이에요. 우리의 속죄 제물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9절까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와 예물. 히브리서 10장 8절 9절 같이 한번 찾아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 9절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는 논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좀 합치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 뭐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드리는 이런 제사와 예물들은 그것은 모형이었던 것이고 모형이었던 거고 실제로는 이제 누구를 원하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너희가 만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제물로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사함 받는 것. 이 그리스도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쪽 세상, 저쪽 율법교에서 믿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렸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 아니라 일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뭐 했어요, 여러분들? 식당 봉사하고 하여튼 전도하고 하는 이런 행위를 드렸죠. 행위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 드린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른 그 일한 것을 여러분에 드렸죠. 하나님께 이걸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구약시대는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아니라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여기서 형식적으로 보면 예물을 드리는 형식을 여러분 취하긴 취하죠. 교회 오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형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죠. 교회 와야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교회가 운영되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인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들은 첫 번째 것, 첫 번째 예물을 드리는 것을 그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내면이 고침받고 새로운 생명을 계속 바뀌어 나가는 일이 여러분이 진행되면 여러분들은 두 번째 것을 하면서 첫 번째 것도 완성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것이 첫 번째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인데 첫 번째 것이 두 번째 것으로 연결되어서 두 번째 것이 완성되면 그것은 첫 번째 것도 두 번째 것에 포괄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내가 율법을 예수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하러 오셨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는 율법적인 행위도 그것도 전부 복음 안에 포괄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여기서는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율법의 제물을 드리고 복음 안에 왔을 때는 복음의 제물을 드리는데 복음의 제물에서는 율법의 제물까지 포괄한다. 그거를 완전한 율법의 제물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율법의 제물이 그걸 복음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걸 이거 율법적인 행위죠. 이것도 율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 이 율법적으로 교회 나오다가 여기서 복음을 만나고 복음 위에서 여러분들 변화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전부 복 주시는 그런 행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둘의 관계.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보면 두 사람이 드린 예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예물? 가인의 예물과 아벨의 예물이 있었죠. 자,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제물은 땅의 소산, 자기 노력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죠. 그건 그 예물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물질적인 재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노력 봉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자기 의로움의 재물이죠. 난 구제에 그 봉사했고 남을 도와줬다 이런 의로움의 재물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전부 가인의 소산인 것입니다. 땅의 소산이죠. 자기 인간 개인 땅에 의한 소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재물 나는 안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인의 재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벨의 재물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양의 첫 새끼라는 얘기는 뭐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벨은 그리스도를 재물로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아벨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그 마음을 고칠 때 잘 받아들여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그 아벨인 것이고 아벨은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재물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인의 재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벨의 재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벨의 재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인의 재물도 드리는 여러분 되셨습니까? 어떤 재물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저쪽에 있지 않으니까 율법교회에 있지 않으니까 나는 가인의 재물을 안 드린다가 아니라 가인의 재물을 아직까지 내가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는 가인의 재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말씀에 의해서 아벨의 재물로 바뀌게 되었을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그 가인의 재물이 더 이상 가인의 재물이 아니고 아벨의 재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도 여러분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 교회 나와도 복음 안에서 영 안에서 교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의 차이가 확연한 거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의 재물을 드리고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선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자기 마음속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걸 내놓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인의 재물을 갖고 하나님 옆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전 여러분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 가지고 자랑하게 되면 그것은 가인의 재물이라는 증거를 네 입으로 하는 것이다. 당신의 입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성껏 했는데 분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정성껏 했는데 날 인정 안 해주고 뭐 가인의 재물이 있단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가 성질 나겠죠. 그 가인도 여기서 했네. 가인도 그렇게 했네요. 가인과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화했다. 그렇죠? 또 이 분내는 사람은 가인이라고 딱 써있네요. 성경에서. 물론 가인도 정성껏 예물을 드렸죠. 정성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정성껏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질 나죠. 대충 했으면 왜 성질을 왜 났겠어요. 정성껏 드렸죠. 그런데 다시 한번 자기 혼자 정성 드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성껏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 나서는 자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물이다. 뭐 생각하기에 별로 유쾌한 것은 아니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따라 나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를 재물로 드린다. 이게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2000년 전에 일로 이렇게 치부해 놓고 보면은 아, 그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아프게 찌를 때 거기다 저항하고 반항하는 이것이 내가 예수를 찌르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죽이려는 말씀으로 세상 생명을 끊어내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힘을 다해서 반발하고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겪어나가면서 예수께서 하실 일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우리의 이런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입에서 그런 간증이 이제 나올 때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이 말씀들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사도바울이 기록했는지 그때 여러분 제대로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우리들은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나설 때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좋다고 따라 나서는 것은 아니다. 말씀이 나를 고칠 때 여러분 대적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빨리 내려놔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이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점차 이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면은 점차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점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순적하게 여러분들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덜해지겠죠.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이 말씀을 대적하던 그 힘하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대적하는 힘하고 지금이 좀 더 약화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는 지금이 또 강한 사람도 있죠. 맨 끝까지 자기 교만함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지금이 더 강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눈으로 보고 깨닫고 하다 보니까 점점 여러분들은 그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자랐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뭐 물질적인 축복을 주어서 아니면 뭐 우리에게 재물을 축복을 주어서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됐다. 물론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랑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 내면을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 내면을 바꿀 때 근데 옛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지식으로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것을 잘 겪어 나가시면서 견뎌 나가시면서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 예수께서 사랑은 바로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지만 그것을 겪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참다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구도는 이런 표현은 우리가 좀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거기서 저항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들 구원받죠. 그러니까 제물은 이 구약에서 여러 가지 제물이 있고 신약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예물과 제물이 많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는 그 핵심적인 제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드린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다는 표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받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린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받으십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다른 제물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하면 기쁘게 받기는 받으시죠. 근데 그것은 본질적인 받으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꼭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귀한 말씀을 듣고 귀한 시간을 여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셔서 전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